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다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폐회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많은 그 갈등의 문제들이 이 강단에서 풀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참 이렇게 비빌 데가 없고 마음의 안식을 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께 예배들이 나오셔서 이 안에서 성령의 터치함을 받아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한수를 읊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웠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를 읽으면 반응을 해주세요. 감성이 메마른 세대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로 하여금 참 교훈적인 다 흔들리고 또 바람과 비를 맞게 되는 인생을 노래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저도 아직 뭐 젊습니다만은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좀 요란해. 자기 고통이 세상에 혼자 지른 줄 알아.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근데 세상적인 지혜도 여러분 인생이 다 흔들리고 어때요? 비와 바람이 다쳐 나뿐 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 시를 제가 볼 때 신앙적인 관점으로 다시 좀 해석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바람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비도 없고 폭풍우도 없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우상이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흔들림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있을지라도 능히 견디게 하옵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네. 금요일에 오신 고대원 선교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의 참 진솔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거의 빠짐없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그때 당시 금요철야는 보통 2, 3시까지 했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안 놀라시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일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또 헌금 생활도 잘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셔서 선교사님도 섬기고 목회자도 섬기고 보란듯이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대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다 줄이고 쫄딱 망해가지고 캄보디아 땅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순수한 사람이 이 말씀을 거지곳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1년 동안 가만히 있었대요. 제가 그 점심때 이 선교사님과 한 시간 반 정도를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참 순수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그 간증의 내용을 이제 듣고선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출애굽기 14장은 상황과 형편이 다릅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굽이 쫓아올 때, 그리고 모세 리더십에 의하여 지금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 상황에 끼워 맞추면 좀 곤란해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일종의 반항과 원망으로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내가 해보려니까 일도 안 되고 돈도 안 벌리고 뭐 되는 게 하나 없으니까 해라 모르겠다라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아 가만히 1년 동안 있었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가만히 방에 틀어박혀서 있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예, 물론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그 가만히 있음 속에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아 극복하였지만은, 많은 세상의 방식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오면 갑자기 이 달팽이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둠의 방에 갇혀서 바깥 세상을 잘 알지도 못하고 밖은 환한데 본인은 점점 어둠 속에서 침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 생활이 반복되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병을 앓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어두워지고 감정도 어두워지고 시야도 어두워지고 세계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있어도 너무 홀로 오랜 시절을 홀로 보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실까?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지면서 부정적인 습관들이 몸에 배게 돼 있어요. 그럼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했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까요? 쉬운 삶을 살까요? 잘 아시네요. 고통과 고난이 더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절제할 것도 많고 인내할 때도 많고 참아야 될 것도 많고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고 공의를 부르짖어야 되고 너무나 그리스도인의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도 동일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흩어진 열두 지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따라합시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자. 여기에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에요. 그 헬라어 단어 보면 마크로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가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래 참자, 에휴, 내가 참자, 이런 참음이 아닙니다. 여기 힌트는 7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땅에서 열매를 기다릴 때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열매를 맺어요? 씨를 뿌려야 돼요. 농가밭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경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수고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면 내가 경작한 이것들이 열매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삶에서 믿음으로 수평적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견디는, 움직이면서 참는, 이것을 바로 길이 참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입지를 확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인내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 먼저라는 단어를 이 부사를 달리 해석합니다. 먼저, 이 first, second 의미가 아니라 먼저라는 부사는 only, 오로지, 오로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또 다른 해석은 a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의 마음 온전히 모든 전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섯 가지로 우리 상황을 좀 보면서 길이 참아야 될 것들을 좀 요약해서 적어왔어요.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마음에 동의가 있는 분 아멘 하시고, 저는 절대로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면 좀 섭한 마음이 들겠죠. 제가 이거 뭐 일주일에 엄청 준비했는데, 기도하면서 첫 번째, 슬픔이 몰려올 때 베개를 끌어안고 울고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인내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훔치면서 일터로 달려가는 인내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회를 하면 참 장애물이 많아요. 맞죠?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물러서지 않고 남을 섬기는 봉사의 현장으로 뛰어가는 참음입니다. 제가 기억하겠어요. 아멘 한 분도 안 하신 분들. 세 번째, 삶이 편안하고 무료하여 적당한 삶을 추구하는 상태가 될 즈음에 여러분 하나 선포해야 됩니다. 아뿔싸!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인내. 네 번째, 심지어 몸이 아파서 그냥 퍼지고 싶고 위로만 받고 싶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지체를 향하여 일어나 손을 내미는 그런 인내. 마지막입니다. 이 문이 막혔으면 저 문으로 가면 되죠. 저 문이 막혔으면 딴 문으로 가고, 딴 문이 막혔으면 뒷문으로 가고,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두들기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참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7절 말씀에 길이 참아라 라는 단어예요. 길이 참아라. 가만히 널브러져 있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아셨죠? 움직이면서 두들기면서 그래야 꽃이 핀다. 인내를 설명하는 이 야고보가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이렇게 굵직한 스테이크 하나, 먹음직할 만한, 꼭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메시지 하나를 정해요. 그것이 뭐냐니까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원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얕잡아봐서도 안 되고 쉽게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감정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 취급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만큼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쉽게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하기도 하고 친구처럼 여기면 곤란합니다. 자, 유다서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유다서 1장에 보면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 시대에 이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 나왔죠.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라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 시대에 완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원망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든 세대도 다 죽었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죄가 들어왔을 때의 불씨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를 거슬러 올라가시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그의 죄의 결과를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여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하와한테 부르지.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둘러내요. 그리고 이 인간의 근저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불씨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는 그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중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유명한 스카펙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왜 정신병에 잘 걸리는가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닥친 불행이나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나의 불행과 원망이, 불행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화살을 그 사람에게 돌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화와 억울함이 계속 나를 쌓아서 결과적으로는 원망의 단계까지 이른다. 근데 이스카펫 박사님은 정신병의 50%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삶의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자기에게 찾기 시작할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오늘 한번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내 탓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갈등에 푸는 시작점이에요. 대다수 우리가 관계들을 보면 다 이렇게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만 머리 숙이면 되고 저 사람만 무릎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전에 부흥회 하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 설교를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남편이 이 자리에 안 와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그 상황은 다 남의 탓에 돌리는 겁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는 워낙 기질적으로 성질이 급하고 급해서 가끔 욱하고 폭발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금방 풀어요. 뒷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마음에 꿍 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성도님 옆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이죠. 뒤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방이라도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옵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본인에게 하면 안 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옆 지체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작. 예.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자, 10절 말씀을 제가 읽고 11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또 다른 인내라는 단어는 앞에 길이 참으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여기에 인내는 헬라어 단어의 휘포모네라는 뜻인데 간단하게 설명이 이렇습니다. 휘포는 전치사예요. 언더, 모네는 스테이, 머물다. 무엇 아래에 머무는 것, 무엇 아래에 거하는 것, 지내는 것, 이것을 인내라 합니다. 사실 욥은 욥기를 보면 잘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잘 못 참았어요. 뭐 불평 터뜨리고 막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의 강조는 욥의 인내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잘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관심을 가져들 게 뭐냐고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들이 이미 보았거니와. 야고보 시대의 욥기를 통하여서 자,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이 의지를 들여서 인내하는 것보다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주께서 그 욥을 끌어가시고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 결말을 너희들이 보았으므로 언더 스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여 뭐하라는 겁니까? 참으라고요. 이것은 마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서 내가 그것을 버텨내는 것을 여기 휘포모네 인내라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해드렸던 것은 길이 참으라는 것은 삶 속에서 달려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하는 그 참음.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한 일화가 있어요. 마르틴 리믈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바깥을 볼 수 있는 그 광경 속에 창문을 통해서 볼 때 늘 그 창문 저 끝에 보이는 것이 이 교수대, 목을 매다는 교수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야 나는 언제 또 저기 매달려서 죽겠구나 하고 절망과 한숨과 원망 속에서 지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이크로 리믈로라는 목사님께서 어느 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야 교수대를 바라보지 말고 그 교수대의 모양, 십자가 모양을 바라보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용서를 베풀었던 긍휼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를 묵상하거라. 예수를 바라보거라. 라는 음성을 듣고서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희한한 사건이 펼쳐진 것은 그동안에는 이 감옥이 칠흑같이 싫고 어둡고 깝깝한 감옥이 그 목사님의 책에 표현해 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교도소 생활이 수도원 생활로 변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과 바라보면서 기쁨이 회복되고 이제 주께서 나를 풀어주시거나 이 모든 형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여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내라는 단어 설명드렸죠. Under stay, under live. 주 날개 아래 거할 때. 선교사님께서요, 만약에 하나님 모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끝났을 것 같아. 그런데 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지어다. 찬송을 하나 드려볼랍니다. 찬송이 오늘 새벽에 묵상하다가 불렀던 찬송인데 이 찬송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시는 분 같이 합시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하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시기를 소망해요. 주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내라 해요. 인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참 좋은 책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읽었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다음 주에 소개 주보에다 올리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내용 가운데 평소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사 시대 때의 나아만 장군인, 아시죠? 이 아람 나라 장수였던 그 나아만 장군이 갑자기 문둥병에 걸렸어요. 오늘날로 하면 육군 총사령관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이 갑자기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때에 그가 부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가 강성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침범해가지고 빼앗아다 노예와 종으로 삼았던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여종 하나가 잡혀와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수종들면서. 자, 그런데 자기가 섬겼던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을 먹으셨겠습니까? 첫 번째 드는 단어는 쌤통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힘세다고 우리 민족 짓밟고 나를 여종 종으로 이렇게 삼았구나. 너 네 죄를 먹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동의를 해주셔야 그 다음 진행해요. 그리고 구태여 그 여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는 엘리사를 소개시켜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면 돼요. 그대로 죽게 내버려두면 됩니다.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맞죠? 침묵으로 복수. 야, 어떻게 이렇게 합리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 일 안 해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열왕기하의 5장에 보면 이 여인이 행위를 보여줍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종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당신의 문둥병을 고칠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이 여종의 마음에 중심, 관심,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이것을 팅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자, 중간중간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종은 그러지 않았다. 성경의 숨은 영웅인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덜겠다고 그를 응징하지 않았다. 그녀가 취한 행동은 바로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에게 명해진 일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녀는 복수를 꾀하지 않고 만인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겼다. 상대를 용서하고 기꺼이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 이게 뭐지요? 수평적인 인내, 길이 참는 것.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길이 참는 것.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고통을 인내로 감당했다. 휘포모네, 하나님의 자녀로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로 참아내며 밑바닥 인생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밑바닥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견뎌내며 이 여종, 영국의 설교자 루카스는 이 여종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대가를 치르고 쓰임받았다. 다시 한번요. 그 여인은 대가를 치르고 쓰임받았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을 얼마나 쓰실지 모르는 채로 고난을 감수하며 용서를 베풀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다른 생각하셨던 분도 다 주목해 주십시오. 이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다 감내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인내한 자를 품으실 그날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뛰어가면서 참아내야 합니다. 달팽이 속에서, 지하의 음습함 속에서 혼자 고독을 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밖으로 뛰어나와 부르신 그곳에서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신앙도 없어요, 저도. 그러나 이 숨은 여종의 정도는 될 수 있다 봅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로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세대와 이 온 우주의 결말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뒤돌아 봅시다. 그러나 주께서 마침표를 찍어야만 여러분의 인생도 찍어질 것이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 마침표를 찍어야만 모든 결말이 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 이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케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